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에 위축되신 분은 없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나? 하시는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아 맞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자유로워, 나의 어떠한 행동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누군가가 생각났고 어떤 그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약 세 번에 걸쳐서 요한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이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죄인들인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고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사귐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네, 한 달에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거라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사귐에 있는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우리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임을 인정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는 우리들의 겸손한 자세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그럼 사귐 속에 속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앞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귐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의 말씀은 나는 그를 알아,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난 예수님 안에 있어, 나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어 라고 하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된 사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부적인 거짓말, 거짓된 사귐이 무엇이다. 사귐은 이것이다. 참된 사귐은 이것이다. 라는 어떤 바른 분별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에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목적으로 1절에 보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목적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서 우리가 사귐 속에 있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죄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느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죄라는 거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지금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 죄를 지으면 너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며 아주 무서운 겁을 줌으로써 어떤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으로 죄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죄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건 믿음이 약한 거야.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 돌아가셨는데 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죄에 대한 자유함을 가져 라고 하며 죄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렇게 죄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피해를 주고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데, 한편 어떤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굉장히 방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교만한 삶을, 교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억압에 갇혀서 자신을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죄에 대한 설명과 죄에 대한 이해는 어떤 율법주의적 이해인데요. 이 죄를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신의 어떤 의지로 죄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러한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명제가 뜨면 그것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그래 난 이제 앞으로 절대 이 죄를 짓지 않겠어. 예를 들어 나는 절대 이 음란한 죄를 짓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치열하게 삶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죠. 저는 어떤 청년을 봤냐면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반복해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안 되니까 핸드폰도 끊고 모든 미디어도 끊고 심지어는 이제 주변에 있는 이성만 봐도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정말로 이제 거의 집에도 안 나오는 그런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러한 이 율법주의적 이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결국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음을 깨달으면 이제 나는 구원받지 않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존재인가 보다 라는 어떤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에 빠져서 더 죄 가운데로 자포자기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어떤 죄에 대한 이해가 있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죄책감을 느끼는 것, 어떤 자신의 죄를 보면서 속상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쓸 어떤 믿음의 연약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반율법적 이해로 죄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행위나 형식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한 형식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되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만 하면 되지라며, 정말 어떤 말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를 살펴보면 내용이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망각하고,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엔 어떤 것으로 빠지게 되냐면 내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비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전혀 성경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된 사랑인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결말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있는데,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한 사람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의사의 어떤 방침을 거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들로 정말 애써서 이 암을 제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암이 그런다고 제거가 될까요? 아니요, 그 애씀과 노력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결국 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율법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암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애초에 치료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진통제를 넣으며, 암은 치료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진통제를 넣어놓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이 사람의 결말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은 어떻게 해야 치료될 수 있죠? 의사의 말에 따라 순종하여 그 치료를 받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죄를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할까요? 이 율법주의적인 방법도 아니고 반율법주의적인 방법도 아닌, 어떻게 이 죄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벗어나게 하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평생의 숙제이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숙제이지 않습니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죄를 이기는 방법 또한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말하고 나서 하반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먼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1차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것. 대언자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끊임없이 항변하고 항고하고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변호사는 그 대언자는 죄가 없으신 아주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대언자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우리의 변호사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변호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그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단지 우리의 죄만 나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위하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건가요? 어떤 만인 구원이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문상 어떤 문맥상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어떠한 죄라도 감당하실 수 있는 화목 죄물이 되셨다라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을 단번에 제물로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설명하듯이 어떠한 죄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화목 죄물로 드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셨다. 어떠한 죄라도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 죄물까지 되셨다. 이만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고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죄에 대한 어떤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들은 죄를 자유롭게 져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그분을 안다면 죄에 대한 이제 우리들은 경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오히려 가지고 있는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일을 안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의로워지기 위하여 힘쓸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전적으로 죄를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분을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힘쓰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의지와 환경을 바꿔도 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어떻게 보면 극복했지만 그 극복한 그 나의 모습이 또 다른 나의 죄로 나타나게 되고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의로워지기에 힘쓰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죄를 더 이상 구원의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받고 죄를 안 지으면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이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자들에게 제시되는 기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 기준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해결되었고 그 대언자 대신 화목제물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이 죄는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이 죄를 짓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죄를 자백하는 자리로 가게 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발견하게 돼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워지고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 매달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수단으로서 이 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두고 우리들은 어떻게 결혼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이제 그 신랑과 어떻게 잘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들은 동시에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하신 일을 안다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이 최종적인 목적은 단순히 이 어떤 한 가지 죄의 사건을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최종적인 목적은 죄가 확산되고 확장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죄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확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죄의 해결의 그 사역을 말하는 이유는 죄를 가지고 죽게 나아오라는 겁니다.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도 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 죄를 미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들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를 보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렇지 않은 나의 마음이 있다면 혹시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두려워 떨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그 죄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일을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문다면 그 또한 죄를 방치하는 일이고 그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미쁘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정말 그 안에 산다고 고백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이 행하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중단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나이가 아직 건강하고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죄 앞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각심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놔두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해 주시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언제나 최종적 목적이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들이 그 노력을 할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의 죄들은 제거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기게 된다는 것. 어떤 우리의 악착 같은 결단과 어떤 금욕적인 행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쓸 때 그 은혜가 임하여지고 어느 순간 나의 반복적으로 짓던 죄악들이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악들이 나의 악한 본성들이 제거되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러할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정말로 그러할 때 우리들은 아 정말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죄를 이기셨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제거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고백이 참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고백은 매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계명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러한 자는 절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죄를 이기게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 앞에서 절망할 때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죄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죄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은혜, 죄를 미워하는 은혜,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작동하는 것,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죄를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연약한 그 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수단으로 삼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야 합니까? 정말 복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를 보며 슬퍼할 수 있는, 죄를 보며 애통해할 수 있는, 죄를 보며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고 육신이 되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분의 전체 모든 사역을 봤을 때 우리들은 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들은 거룩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들은 그 거룩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또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길 원하고 말씀의 깊은 말씀의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죄를 극복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